유홍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더운데도 말씀 들으시려고 앉아 계시는 걸 보니까 너무 참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정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예, 오늘이 이제 목요일입니다. 내일은 이제 금요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아침에는 이곳에 이제 안 계십니다. 오늘이 참 마지막 날이구나. 야무지게 한번 듣고 가야 되겠다. 예, 그런 마음 가지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제 우리가 저녁 시간에 참 우리 교회에 관한 참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한 시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너무 소망스럽고 참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이래 보면 참 그 좋은 교회인데도 마귀는 또 그렇게 옆에서 또 이렇게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딱 잡으시고 참 이끌어 주시는 모습들을 보는 것처럼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시지만 우리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이 참 그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참 들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대만을 이리 갔다 왔는데 IYF가 진짜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원주민교회 그 전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여자 목사님이신데 아주 구원이 분명하고 또 분리를 또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어려움이 참 그 많으셨더라고요. 우울증까지 이렇게 왔답니다. 하도 그 주변의 유혹이나 또 핍박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래 자기가 다시 돌아갈까 이런 생각도 그래 해봤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야,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아주셨구나. 나는 돌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참 그런 참 마음이 이렇게 들어지더라하면서 이래 참 저희들 교회 편에서 참 복음을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분이 구원 받은 것도요. 그분 딸인가 하시는 분이 캐나다인가 계시는데 IYF 활동하는 우리 대학생들을 이렇게 어떻게 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 청소년들이 밝고 좋아서 어떻게 얘기를 한 계기가 이제 됐죠. 근데 자기가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딸 되시는 분이 내 대만에 잠깐 들렸다 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대만에도 우리 교회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만에 와가지고 저들 교회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번 여자 목사님이 연결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자 목사님 남편 또 그 아이들 또 그 주변에 있는 그 성도들 또 주변의 목사들 전도사들 가족들 그렇게 연결 이래 돼가지고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또 이제 우리가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만은 사실 이 대통령 되시는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이 사실 쉽지 않고요. 또 이 복음 얘기하는 것이 또 그렇게 참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께서 참 이 대통령 되시는 분들을 계속 이렇게 만나고 또 총리 되시는 분이나 또 이 장관 되시는 분들이나 며칠씩 이렇게 만나가지고 교제할 수 있고 또 그들이 구원을 안 받았다 손치더라도 또 우리 IYF 활동하는 이 국제 청소년을 보면서 마음이 이렇게 상당히 그 열리셔가지고 자기 나라 캠프할 때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시고 참 이런 것들이 다 그분들이 구원을 아직 안 받은 사람들일지라도 이렇게 길을 계속 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러면서 복음을 참 힘있게 이렇게 증거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이 대통령이 구원을 받으셔가지고 어제 또 이 말씀을 잠깐 들어보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한테 편지를 썼다. 운하나 또 박옥수 목사님이나 또 기쁜 소식 선교회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이렇게 참 은혜 입었던 걸 적었는지 뭘 적었는지 하여튼 그 대통령 우리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렇게 편지를 썼다.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참 메일을 보냈다 하면서 메일 보낸 그 메일을 이렇게 사본을 이렇게 떠가지고 한번 줬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또 들었고요. 또 우리 세간에는 참 목사님께서 이 또별에 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또별 왜 목사님이 또별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저는 제가 뭐 싹 그렇게 믿음이 출중한 사람은 아닌데도 목사님이 그 또별 이야기 이렇게 하시게 될 때에 저는 참 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그 아프리카를 이렇게 보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마음 중에서 야, 그들에게 이 에이즈로 인하여 죽는 문제나 또 암으로 인하여 막 죽는 문제나 또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IYF 해지에 또별 나오기 전에 에이즈를 고칠 수 있는 치료제를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참 이야기를 또별이 나오기 전에서부터 목사님 우리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요. 그러니 목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고 역사하실 것에 관한 그런 그 마음을 이렇게 받으시고 그 믿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믿음의 소리죠. 근데 정말 그런 줄기세포 또별이 그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는 야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누구든지 그렇게 증거할 수 있고 또 증거해야 되고 그러면서 주님을 영광 돌리고 야 주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단 말이지 하는 간증을 이제 목사님이 쭉 그렇게 해오시면서 야 이제 암 환자들이 이제 치료받으려고 야, 이 또별을 잡숫기 위해서 줄을 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참 그렇게 소망스러운 얘기들을 쭉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자꾸 또별 선전을 하느냐 하고 이제 나중에는 그러더라고. 그래 내 마음속에 야, 저분들 웃긴다. 야 목사님이 군대 이야기 어제 오늘 얘기하셨나 군대에서 장갑 잃어버렸다가 찾은 이야기, 또 뭐 참 얼마나 그 찹쌀 못지 뭐 간증 많잖아요, 그죠? 목사님 심심하면 그 군대에서 그 복음 전하셨던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누구도 아 목사님 왜 이렇게 저렇게 군대 선전을 하냐, 목사님 왜 이렇게 장갑 선전을 하냐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또 별 얘기하니까 또 별 선전한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장갑 얘기하는 거나 또 별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건데도 그걸 또 그렇게 악선전을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래 보면서 그래도 목사님은 난 이 또 별 하나님이 주신 내 마음의 간증이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셔. 누가 뭐래도 나는 이 또별 간증할 수 있다 하면서 그리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참 이 운하가 지금 돼가고 있는 일들을 제가 간간히 이렇게 들어보면요 참 놀랍거든요. 진짜 놀라워요. 나중에 여러분 듣겠습니다만은 진짜 놀랍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참 이렇게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소망을 주시고 복음도 이렇게 힘있게 펼쳐 나가고 있지만 또 이렇게 한편으로는 이런 또 귀한 간증을 주셔서 또 운하에게도 이렇게 참 은혜를 입히시고 역사를 이렇게 하시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참 이 복음을 위한 일들 속에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또 어제 이제 참 우리 선교사님들 간증을 이렇게 2주간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 종들도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우시고 또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힘있게 일을 하시기 위해서 모든 면에 이렇게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챙겨나가시고 계신다 하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제 어제 제가 이제 피에 관한 얘기를 조금 그래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 피를 생각해 보니까 끝도 한도 없이 참 은혜스럽고 좋은 겁니다. 이게 사실인데 이런 피를 알면 알수록 야, 이 아는 사람 마음 속에는 평안이 없을 수가 없고 그 마음이 참 안정될 수밖에 없고 안식할 수밖에 없고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 죽음의 사자가 무섭게 애굽 땅 전역을 휘몰아치던 그날 밤 피 바른 집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무서운 죽음의 사자가 조금도 침해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죽음의 사자의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예 물리적으로 볼 때에 어떤 핵폭탄이 터졌다 아니면 쓰나미가 왔다 뭐 이런 것이 왔다 손치더라도 그 피바른 그 집에는 안전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피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고 요새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 그 피를 우리 예수님의 그 고귀한 피를 우리 마음에 칠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죽음의 세계 속에서도 그들이 나를 앗아갈 수 없고 어떠한 적도 어떠한 무기도 나를 파괴시키거나 나를 침몰시킬 수 없는 이런 완벽한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 이 교회는 절대로 이 파괴될 수 없는 세계다. 이 세계는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것이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침공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원주민들을 다 이제 몰아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남은 원주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었던 여부수 족속이었는데요. 다윗이 왕이 돼서 이제 저 여리고성을 아니 예루살렘에 있는 저 이 성을 저걸 뺏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진짜 난공불락이라 하더라고. 그래서 여부수 족속이 거기에 이렇게 오래 기거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러한 천혜의 그런 요새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 예루살렘 여부수 족속을 무찌르고 싶어도 너무 그 위험한 그런 절벽 위에 이렇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고 또 성이 있고 이래서 한 번에 이렇게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침궁에 들어가니까 여부수 족속이 아이고 저런 다윗의 군대는 절뚝발이라도 소경이라도 이길 수 있는 군대야 하고 조롱을 했단 말입니다. 다윗이 지하에 뚫려있는 수로를 뚫고 돌아가서 여부수 족속을 까부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을 딱 이렇게 장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교회는요 어떤 누구도 파괴시킬 수가 없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아멘 하소. 정말입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이 어쩌다가 내가 참 이런 세계를 내가 알 수 없었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런 세계에 들어왔고 나는 어쩌다가 이런 사람이 됐나. 이건 100%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100%의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예 임하신 겁니다. 이것만 생각해도요 우리는 세상에서 특별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교만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귀한 복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고 있는 이 보혈의 능력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하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의도하신 일들이 있다. 계획하신 일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가끔 겁 없는 친구들이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시키거나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붕괴시키기 위해서 대드는 날파리 같은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건 진짜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예를 들면요 하나님이 갈대아 땅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 요래 택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잘 알고 계시지 그죠? 그분을 다 이래 택하셨을 때에 그냥 택한 게 아니시더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놓고 계획한 배가 어마어마한 것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 본인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고 인도를 받아가지고 가나안까지 이렇게 오셨는데 믿음이 별로 없으시더라고. 그래 형편을 쳐다보고 자꾸 이탈을 하시고 또 인신매매도 자꾸 하시고 예, 그러면서 자기가 막 또 스스로 괴로워하고 막 이러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품으신 계획이나 그 의도를 절대적으로 취소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네 후손들이 말이야 이방이 계기 되어 400년 동안 살 것이다. 400년 후에 그들이 많은 재물을 들고 이 가나안을 향하여 다시 올 것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있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400년 종살이를 하고 집 밟히게 됐을 때 1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이 계획은 절대 파괴되지가 않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에 아니 그 당시에 사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이래 보면 우리는 망했어 우리는 끝난 민족이야. 우리는 안 돼. 400년 종살이를 하면서 그런 생각 얼마든지 가질 수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네 생각이야. 나는 내 계획을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고 취소해 본 적도 없고 나는 내가 계획한 걸 그대로 밀고 나가. 너들 지금 종살이하고 어려워하고 있지만은 이것도 내가 다 설정한 섭리 안에서의 역사야.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400년 후에 아니죠 70명이 예, 가나안에서 야곱과 또 야곱의 그 아들들 또 며느리들 손자들 도합 70명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70명이 그 섭리도 이렇게 보시면 참 놀랍거든요. 70명이 들어가서 400년 동안 이제 거기 살지요. 400년을 살면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조기 한 300만 명은 됐으리라고 봅니다. 엄청난 인구가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아주 혹독한 노예살이를 했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또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바로에게 예, 항복을 받아내고 그래서 또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시고 예, 그런 장면들을 쭉 한번 보십시오. 근데 여기서 이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바로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계획이 있는데 이 친구는 자기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비돔성과 람셋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노예들을 딱 잡고 안놔주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자기 계획한 날이 됐기 때문에 움직여야 돼요. 400년 동안 있었던 것은 바로 네가 그렇게 파워가 세서 있었던 게 아니야. 내 계획이 이래 돼 있기 때문에 있었던 거야. 이제는 우리는 가야 돼. 그런데 바로는 안 돼. 이란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바로한테 얘기했어요. 우리는 가야 된다. 그런데 바로는 모세 영감태기가 하는 말인 줄 알고 안 보내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가지고 박살을 냈는데도 얼마나 고집이 세고 질긴지 그래 할 수 없이 초태생들을 싹 죽여버리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바로에게 항복을 받아내고 그리고 예 홍해바다를 갈라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건너십니다. 바다가 막을 수 있습니까? 누가 막습니까? 아무도 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광야길을 갑니다. 그 가는데 또 방해 세력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계획과 의도를 방해하는 것은 이런 이방인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스라엘 안에도 이런 방해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친구들이 모세를 향하여 대적을 하고 일어난 거예요. 네만 거룩하냐?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이러면서 이 친구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것은 모세를 억누지르는 것이 아니고 모세를 제거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행하는 방향을 바꿔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거를 용납할 수 없죠. 그래서 땅을 확 갈라가지고 그 대적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그들 세력과 그들 가족까지 몽땅 생매장을 다 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하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이런 섭리를 대적하고 방해하는 그 세력들에게는 재앙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이끄는 이 모습을 보라 말입니다. 지금 방금 얘기한 이것은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모르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해 나아가는 이 일에 누구도 방해를 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귀는 세상에서만 그 사람들을 일으켜서 우리를 방해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런 육신적인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교만한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하고 방해하고 막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뚫고 나가시고 뚫고 나가시면서 반드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또 봐라. 당연한 얘기를 하면 아멘 이렇게 하셔야지. 그렇지 그죠? 예. 이건요 기본적인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딱 마음에 이렇게 배어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뭘 배우게 되느냐면 다른 게 없습니다. 야, 저분 대단한 절대적인 세력이시구나. 예, 무엇이구나? 절대적인 세력이시구나. 야, 저분의 저 계획, 저 안에 동참한다면은 저게 영광이구나. 야, 저기에 거스리는 건 진짜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고 그거는 정의도 아니구나. 야, 저분은 대단한 절대적인 세력가이시면서도 저분은 의로우신 분이구나. 저분은 자비한 분이시구나. 저분은 참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구나. 이제 우리는 그분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심어지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 옳시다. 뭡니까? 존경만 됩니까? 야, 정말 저분을 알고 내가 저분 앞에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이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되고 전 재산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하고 미미하고 형편없는 이놈이 저 하나님의 저런 참 뜻 앞에 저런 길 앞에 함께 동조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시려고 나를 이래 불렀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면은 간도 내주고 쓸개도 내주고 다 그분 앞에 내주는데 내준다고 해서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그게 참 복된 생활이라 말입니다. 아멘. 네, 그게 복된 생활이라 말입니다. 그래, 야, 우리가 몰라서 어리석어서 미련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인내를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마지막에는 순종의 사람으로 탁 만들어 놓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하나님에게서 볼 수 있었어요. 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징그럽게 말 안 듣지만 그래 종이 뭐라 하더냐, 나간 사람은 나가서 대적하고 있는 사람은 안에 있으면서 대적하고 다 대적들이다. 그런데 밖에 나간 대적이나 안에 있는 대적이나 하나님은 다 내 손 안에 있어. 어디에 있어요? 나간 자식도 내 손 안이고 안 나간 자식도 내 손 안에 있어.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간 친구들 자기들이 볼 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오늘 우리 사역자님들이 옛날 얘기를 조금 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여기 이렇게 많습니다만은 나가신 분들은 더 많은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보다가 나간 형제 자매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야, 그분들이 계셨더라면 이 수양간 안 된다, 이거 안 되고 무슨 결판을 내야 된다 이거 시방.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들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지요?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섭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지 모르지만 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 앞에 순응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서 이끄실 것을 저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래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야, 우리가 성경 알고 있는 것만 조금 생각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심어주려고 하나,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뭘 심어주려고 하나, 순종하는 거야. 복종하는 거야. 이거는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야. 즐거워서 하는 거야. 기뻐서 하는 거야. 기뻐서 하는 이 복종, 기뻐서 하는 이 순종, 이거는요 율법하고 틀리는 거예요. 율법도 보면 계명을 줘가지고 그 막 지키라 하고 하는 거 보면 무섭잖아, 그죠? 근데 이거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성경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신명기를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4장 1절에 보면 뵈셨습니까?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기 보면 여기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사실 이게 이제 계명이고 율법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또 2절에 보면 또 이런 얘기도 하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명령이 뭔지 아시지, 그죠? 명령. 군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자매님들은 그런 거 모르죠? 자매님들은 명령 내릴 분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남편을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막 돌리니까. 예. 남자들은 여자들 시집살이를 군대 생활로 표현할 때가 많은데요, 남자 군대 생활 3년은 시집 생활 평생보다도 낫다. 시집 생활 평생 해보니 명을 따르는 것을 못 배워요. 그런데 군대 생활 3년이면은 명령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방위는 그런 걸 잘 모르고, 방위는 잘 모르고. 방위는 뭐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이제 이 군대 간 사람들은 이 명령이 뭔지를 알아요. 명령을 내렸는데 쫄병이, 아, 이건 한번 들어줄만한데? 하고 들어주고, 아, 이건 안 들어도 되겠는데? 하고 안 들어주고. 이래 되면은 사망에 가까운 벌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봐서 야 이건 따라줄 만하다 한번 따라줘야지 이게 아니에요. 상관이 주인이 대빵이 명령을 딱 내리면 그건 내가 볼 때 뭐 좋든 나쁘든 그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게 그런 거란 말입니다.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은 사실은 이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이고 자기 고집으로 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반역하는 사람이에요. 명령이라 하는 것은 그분의 권위가 실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거스리면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되기야 이건 쿠데타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을 내렸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아, 예, 알겠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에이, 그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나 저거나 우리에게는 그분의 권위가 실린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의무가 따르는 거예요. 의무.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을 내렸는데 이 명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이 계속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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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을 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야, 이 명령이라 하는 게 대단한 거구나. 대단하지, 그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주인 되시는 분들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 종들을 보죠. 종들을 보는데 어떤 종을 딱 보면 아, 나는 종이다. 나는 첫째도 종이고 둘째도 종이고 마지막까지 종이다. 나는 끝까지 종이다. 내 아들도 종이고 내 손자도 종이다. 우리는 종이다. 이러면서 이 종의 어떤 그 위치를 있잖아요. 확고하게 이렇게 잡고 아예 종의 길을 간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주인이라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이 주인인데 여러분들 집에 머슴을 하나 키우고 있는데 그 머슴이 그런 정신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네. 그러면서 신실한 거라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대로 받아가지고 순종을 착착착착착 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미워집니까? 이뻐집니까? 미워져요? 사랑스럽지 그죠? 주인이지만 그 종이 신뢰가 가지 그죠? 네, 신뢰가 가요. 제가 저도 이제 순종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이제 순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 안에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진짜 교회를 이렇게 믿고 잘 따라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팔뜨기처럼 자꾸 이렇게 옆눈을 쳐다보면서 자꾸 지가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요건 따라줘도 돼, 요건 안 돼. 그래서 어느 경계선은 넘으면 안 돼 하고 지 나름대로 경계선을 쳐놔놓고 이렇게 사는 이런 사람도 있고 질이 여러 질이더라고 이렇게 보면 이래 보면은 딱 믿고 이 따라주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 마음이 진짜 사랑스럽더라고. 참 귀하게 보이고요. 그분을 향해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하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피는 어제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에 모든 면에 완벽하게 설 수 있도록 하는 피예요. 예, 행위적인 면에 있어서나 성품적인 면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설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피라 말입니다. 단순하게 우리 속에 있는 죄만 어떻게 처리해 준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늘 항상 교통할 수 있고 사귈 수 있고 그분이 기뻐할 수 있고 그분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자식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신명기를 사실 읽어야 돼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 가 신명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신명기를 읽어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듣고 순종하라. 믿고 복종하라. 이 얘기입니다. 신명기 전체가. 이야, 이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냐? 야, 성경 보고 깨닫고, 그리고 너희들끼리 서로 막 그 성경 얘기하고, 그리고 성경 얘기하고 막 좋아하고, 그렇게 하다가 성경 준 거야.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준 것은 읽고 깨닫고 즐거워하고 서로 얘기하고 그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니고 듣고 순종하라고 준 거예요. 아멘 하소. 하여튼 순종자만 나오면 하여튼 아예 그냥 기가 질려버리니까 여러분들은 아유 그냥 따르는 거 너무 힘들어. 내 세계가 있는 왜 자꾸 저러는지 모르겠어. 이런 것들이 팍팍 올라오지, 그죠? 그런데 이 신앙은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대표적으로 4장 1절을 제가 읽은 건데요.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이게 순종해라 이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나와요.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얻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살고 얻는다. 생명을 얻고 소유를 얻는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사는 목적이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아이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아이고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 또 다른 거 있으면 얘기해봐. 하나님 믿는 것도 이것 때문에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소원 풀이를 해주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듣고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살 것이며 소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 그죠? 그럼 더 이상 막 설교할 것도 없지 그죠? 예, 그런데 아직 점심이 올라가면 30분이 있어야 되니까 예, 좀만 더 해봅시다. 이야 이거였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고 복음을 깨닫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고 부채질도 하게 하고 이 이유가 뭐냐? 들었제 이제는 순종하는 거야. 수양관에서 들었제 이제는 집에 가서 직장에 가서 여러분 생활 터전에 가서 이제는 순종하는 거야. 삶을 사는 거야. 아멘. 그래 저는 아들이 둘밖에 없는데 대체적으로 말을 잘 들어요. 대체적으로 뭐 오늘 우리 목사님이 아들이 둘 있는 사람은 뭐라 카더라? 딸이 둘 있는 사람은 뭐 은메달이라 카더나 뭐 딸 하나 뭐 있는 사람 동메달이라 카더나 하더니 아들 둘 있는 사람 목메달이라 하면서 날 보고 아들 둘이 있어봐야 목매다는 것밖에 없다 이러더라. 그래 참 그 목사님도 아들 둘밖에 없더만은 그런 얘기를 하시대 보니까. 그래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들은 아버지 마음을 잘 헤아리고 아버지가 하는 일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들은 아버지를 기뻐하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도 기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는 일이 막 성공했으면 좋겠어 그냥. 그래서 그 일을 막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아버지를 듣고 아버지를 따르는 이런 자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생각만 해도 흐뭇하지 그죠? 예. 근데 하나들은 아들인데 지밖에 몰라. 누구밖에 몰라? 지밖에 몰라. 지밖에. 그래서 자기 건 악착같이 챙기고 자기 기쁨과 즐거움은 막 추구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뭘 하려고 하는지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의미도 모르고 아버지 앞에 용돈은 다 쓰고 아버지 앞에 옷은 사입고 아버지 앞에 수업료 달락하고 하면서도 이놈은 지 세계를 펼치면서 아버지 말은 한계를 안 듣는 거예요. 아버지가 성공을 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완전 따로 국밥인 거야. 그런 자식을 이렇게 보면 자식은 자식이지만 즐겁고 만족해하는 사랑을 나누는 자식은 안 되는 것입니다. 탕자 같은 자식이 있다고 칠 때에 예비된 사람은 그 자식을 놓고 고민하고 그래서 기도도 하고 마음도 쓰고 그렇게 해보기는 하지만 그 자식을 놓고 만족스러운 사랑을 나누는 자식으로서 관계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됐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자식된 이 위치에서 우리를 파괴시키거나 우리를 붕괴시킬 수 있는 존재의 세력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세상에 나가도 하나님의 자식이고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나가면 나간 자식이고 있으면 있은 자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식에 대해서 우리 깨질 수 없는 일이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자식으로 살 것이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구원과 순종은 별개였더라 이런 얘기다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구원을 이렇게 받았다 좋다 좋다 이거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가 미미하고 미력하나마 그 일에 함께 동참해 볼 수 있고 성공하기를 바라서 그 일에 같이 동참해 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식하고는 그렇지 않는 자식과는 다르다는 얘기지요. 어렵지 않지 그죠? 어렵지 않지만 분명하지 그죠?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신명기를 읽으면서 이제 그런 마음을 한번 느껴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참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려고 이 더운 세상에 부채질하면서라도 살게 하시는 이유가 너 내 뜻에 한번 동참하면서 네 인생 한번 살아봐 임마. 네 뜻 이루어지는 게 좋은가? 내 뜻 이루어지는 게 좋은가? 내 뜻이 네 뜻이고 그래서 네 뜻이 내 뜻이면 너와 나는 하나가 돼.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네 뜻이 되고 그래서 그 뜻이 하나님이 볼 때 당신의 뜻이 되는 거야. 마음이 찹쌀공합처럼 짝짝 맞아떨어지게 되면 재미있어. 인생 사는 것이 재미있단 말이야. 굳이 천국에 갈 거 없어. 세상도 천국이 돼. 내가 없어 지옥이지. 내가 있는 곳은 다 천국이란다. 이것도 아멘 해야 돼. 부채질해도 나하고 함께 있으면 이게 천국이야. 에어컨 앞에 있어도 나하고 함께 안 있으면 지옥이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한나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나오미의 신앙도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루트의 신앙도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한나는 자식을 낳고 그 낳은 자식을 내내서 기뻤겠지만, 그러나 그는 그런 기쁜 자식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주신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주신 그분을 향하는 이 마음이 있더라는 얘기지. 이야, 이 하나님 너무너무 즐겁다. 그래서 한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기더라 말입니다. 아, 하나님이 내가 핏값을 산 자녀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기를 바란다 이 말이지. 나를 즐길 수 있는 자식이 되기를 바란다. 나를 즐겨라, 나를 즐겨. 게임을 즐기지 말고 나를 즐겨라. 내가 너희들에게 수확을 줬다면 그 수확을 즐거워하는 게 머무르지 말고 그 수확을 주신 나 빼먹지 말아라 이 말이야.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해라. 근데 아들만을 기뻐하는 건 참으로 멍청한 기쁨이야. 무슨 기쁨? 기쁨은 기쁨인데 멍청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나는 충분하게 인류가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의 존재인데 누구도 나를 즐기는 사람들이 이토록 희박하구나. 교회 나와서 구원받았다고 기뻐하고 하지만 이들이 즐거울 때는 돈 몇 푼 더 줄 때, 건강 좀 챙겨줄 때, 지 기도상 몇 개 들어줄 때, 그때 기쁘고 감사하다고 나와서 간증을 그냥 막 믿음 있는 것처럼 얼마나 떠버리는데, 조금 어려움을 주고 또 힘들면 주고 하면은 그냥 인상을 우구지상을 쓰고 다니면서 그렇게 싫으라 하는 저 참 내 자식들을 보면 언제나 이 마음에 철이 들까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고 싶은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즐길 줄 알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기쁨이 되면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야, 나 이거 투자하고 싶다. 내 생명도 투자하고 싶다. 내 시간도 투자하고 싶고 내 가진 것도 투자하고 싶다. 즐겁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구나.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실랍니까?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신명기 다 읽어보기 힘들으면 요한복음 14장 하나만 달달달달 읽어봐요. 그리고 애워봐요. 요한복음 24장은요 진짜 은혜스러운 장인데요, 다 읽어볼 수는 없으니까 또 21절 한번 봅시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대답을 두 사람밖에 안 하네. 사랑 별로 안 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진짜로요? 그럼 주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봐요. 예, 아 진짜 사랑하는 것 같네. 예, 그러면 뭘 한다? 계명을 지킨다 그 말이에요. 계명도 안 지키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이놈아 아이고 저놈이 입은 어떻게 세탁을 해서 저렇게 마르곱게 자라. 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입 가지고 하나님 속는다 속지 않는다. 입 가지고 절대 안 속아. 눈물 팔팔 흘리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래 해도 속아요 안 속아요? 그런데 부모님은 속더라고. 아버님, 아버님께서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참 우리 그이가 좀 힘을 낼 텐데 하고 눈물 흘리면, 며느리 같은 눈물 흘리면 아버지는 쌈짓돈 뒀다가 준다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분이 아니시다 이런 얘기지요.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요 주님을 이래 순종하고 주님을 이렇게 따르는 것은 알고 보면 자녀로서 이게 당연한 것인데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이 또 사실이라는 마음이 참 많이 들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 조금 혼돈이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야 우리가 예배당을 짓는다. 또 우리가 또 뭘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뭐 IYP를 한다. 또 세계대회를 한다. 또 무슨 행사를 한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거기 이제 전도도 하고 또 아니면 이제 티켓도 이렇게 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함께 동참할 수 있어서 그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우리가 마음을 쓰지 않습니까? 이게 큰 어떤 어려움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뭐 이런 것들 순종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순종인데도 뭐 대단하게 부담스러운 순종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게 어려운 것은 그만큼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나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이런 걸 키워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을 이렇게 키워온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부분에 아주 미미한 순종인데도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마음에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야, 죽을 때까지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야, 이 티켓 한 장 나눠주는 것이 대단한 핍박이고 어려움이냐?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한테는 딱 티켓 집어넣고, 야, 너 구원 받아야 돼! 하고 차고 들어가 복음도 한번 전해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는 일들 속에 자꾸 이렇게 마음을 즐거워하지 않고 아이고 또가 와요. 또 아이고 또 이러면서 마음속에 어려움을 자꾸 이렇게 갖는 거예요. 또 전도 집회 하나 또 전도 집회 하나 또 모이락 하나 모이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맨 처음 그러면 노가다 나와라 이래 되면 더 힘들잖아요 그거는. 근데 이런 것까지 자꾸 이렇게 어려운 마음으로 가중돼 그것이 옆 사람한테도 전염이 돼요. 갓 구원 받은 사람한테도 전염이 되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렇게 자꾸 이제 교회에서 하는 일들 속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는 것보다가도 예 이렇게 라인을 쳐놔놓고 예, 그 라인은 이상은 잘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면서 있던 그 안에서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머리가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제. 그러니까, 야, 이거 대단히 참 잘못된 거다, 이거.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너희들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 너희들 피 하나만 제대로 생각을 해도 그렇게 못 살아. 너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 정도에 머무를 수가 없어. 너 나를 향하여서 네 시간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 너 내 일을 향하여서 순종하는 정은 정말 영광이라는 마음이 들어져. 야, 나 같은 것이 뭔데 저런 일들 속에 동참해 볼 수 있나? 이건 정말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정말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너희들 너무나도 나를 모르는구나. 나를 알려고도 하지 않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자꾸 조그만한 이 순종인데도 마음에 자꾸 이렇게 부담을 갖는 것은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면 자꾸 여러분 세계를 자꾸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증입니다. 증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 그죠? 예, 필기시험은 항상 만점이라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 그죠? 예,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 우리 이제 마음에 이런 벽을 차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벽을 차고 나오는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그는 힘있게 굴러가는 것이로구나. 그럼 이것을 차고 왜 못 나오나? 첫날 얘기한 것처럼 할례를 못 받아서 그래요. 뭘 못 받아서? 할례를 못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이야.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뭐가 나오는 거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고 막 얼마나 기뻐하는지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환대에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아브라함 집에 들어가가 아브라함과 함께 앉아서 아브라함이 준비하는 음식을 잡숫고 아브라함과 함께 담소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가 가요. 누구한테? 롯한테 가는 거예요. 롯이 이렇게 보니까 어유, 하나님의 사자신 거라. 그래가지고 막 자기 집으로 모시려고 하는 게 일 없다고 안 들어가려고 해요. 난 네 집 안 들어가란다. 그래도 막 강권을 하는 거예요. 강권을. 안 들어가고 싶었는데 들어가셨어요. 왜 들어가셨는가 하고 보니까 배고파서 음식 잡수시러 들어간 게 아니고 오늘 이 친구 집에 이 동네 사는 깡패들이 몰려온다. 이 깡패들에게서 내가 이 롯을 보호해줘야만 해. 또 이 친구 내가 오늘 끄집고 나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그 집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과 롯의 집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을 봐요. 성경은 두 사람이 똑같이 의로운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을 이래 볼 때는 하나님이 그 집에 들어가 그의 환대를 맞아주면서 그분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품고 있었던 계획과 하나님의 품고 있었던 마음을 아브라함한테 다 공개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박살을 내려고 한다 지금. 이런 얘기를 쫙 해주는 거예요. 놀랍지, 그죠? 그게 뭐 놀랍느냐고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자, 근데 롯이 만약에 이 모습을 봤다고 해봐요. 롯은요 너무너무 부럽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아브라함 백부한테는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을 이렇게 맞이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대신 보냈는 거예요. 하나님은 롯한테 가고 싶지 않는 거야. 그래도 의인이니까, 그래도 내 새끼니까, 어이 사자야, 아 예 하나님, 너 저 롯의 집에 오늘 가봐라. 아 예. 그래서 하나님이 롯을 보냈는 거예요. 왜 보냈느냐? 너 오늘 내가 불벼락을 내릴 테니까, 아이 롯 그놈의 자식 그 저 세상 놈들하고 노는 것 좀 봐라. 내 말은 징그럽게 안 듣고, 어? 세상 놈 말만 쭉쭉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놈을 내가 보면은 딱 그냥 이마때기를 때리고 싶은데 때리면 죽으니까 내가 저놈 그래도 내 새끼인데 오늘 좀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오늘 저 친구 좀 끄집어내. 내가 불벼락을 좀 내려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래서 사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고 살았는데 롯이 이제 인생 막판에 와가지고 아브람 백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자기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봤을 때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되죠. 야, 하나님은 나게 안 오시고 사자를 보내시는구나. 사자라도 하나님을 맞이하든 맞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사자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이구 너 같은 놈 내가 안 들어가고 싶어 임마. 이러는 사자의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아멘? 자식이지만 다르잖아요 이렇게요. 자식이지만 다르잖아요. 그래도 자식이니까 오른 이 폭도들에게서부터 보호를 해줘야 돼. 자식이니까. 그래서 사자가 가가지고 그 깡패들이 왔는데 그냥 소경이 되게 하니까 다 놓쳐다 버리고 그랬죠? 딱 보호를 해줬어요. 그리고 손을 딱 잡고 나가자 나가자 그래가지고 롯을 끄집고 나가 이 불벼락에서 구원해 주시는 장면을 봅니까 안 봅니까? 보지 그지요? 그래서 이 친구를 보면 참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참 수치스러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수치스러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자식을 사랑하지만 만족스러운 사랑을 하는 것과 만족스럽지 못한 사랑을 하는 것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구나. 대단한 차이가 있구나. 그럼 어떤 사람한테 만족스러운 사랑을 하느냐? 이 순종하는 자식이더라 말이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순종하는 자식이더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이 마음을 찾아보질 못하고 육신에서부터 올라오는 생각, 세상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내 마음을 자꾸 챙겨놓다 보니까 대충대충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대충대충 듣고 교회 생활도 대충대충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세월은 가고 있지만 내 신앙은 자라지가 않고 여전히 그냥 세상도 아닌 것이 교회도 아닌 것이 양다리 걸치면서 그 위치에서 이렇게 답답하게 생활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참 우리들의 이 삶을 이끌어 주시려고 한다. 오늘 읽은 이 여호수아 5장을 보면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에 가까이 왔습니다. 여리성을 봅니다. 육중한 성을 보니까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야, 저걸 어떻게 저걸 무너뜨리노? 짐이 막 천근 만근 됩니다. 무슨 깊은 생각에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물체가 안 있어 보니까 길다란 사람 하나 서 있는 거야. 그리 쳐다보니까 어이구 무시라. 칼을 딱 빼들고 웬 사람이 자기 목을 칠락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당신 누구야? 칼로 치려고 하는 거 보니까 내 적인 것도 같은데 아직은 치지 않고 머무르고 있는 거 보니까 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내 편이냐 적편이냐? 여호수아가 그 사람 소리를 들었어요. 듣고 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낸 군대 장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납작 엎드리면서 곰신절을 하고 굴복을 딱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신발을 벗어라. 여호수아는 인도자였습니다.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보니까 늘 책임감이 있고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고 또 앞서서 나가야만 합니다. 마음에 어렵고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는 걸 경험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본 거예요. 너 그만 가지고 살면 너 지금 어떻게 잘해보려고 하고 있지? 우리 전영식 선교사님 어제 간증한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난 그게 악해. 아담과 하와가 언제부터 나한테 대적 생활을 하겠느냐? 자기 생각이 올라오면서부터, 자기 판단이 올라오면서부터, 이제는 하나님 판단, 하나님 생각, 하나님 결정에 순종하는 자였을 뿐이야. 그때 그는 파라다이스에서 행복하게 살았어. 그런데 이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 결정에 자기가 자기 순종을 해주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하고 독립된 개체로 살아가는 이런 인생이 됐어. 그때 대적이 된 거야. 여호수아 너도 지금 그러고 있구나. 너 그러면 나한테 죽어. 그러면서 목을 날리려고 하는 거예요. 목을. 여호수아는 마음에 죽음이 오면서 엎드려버린 거예요. 신발을 벗어라. 이제까지 살아왔던 경험, 네 방법, 네 재주, 네 지식 싹 버려. 그리고 네가 선 건 거룩한 것이야. 하나님이 인도하는 세계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거든. 또 히브리 문화에서는요, 신발을 벗긴다는 것은 노예를 만든다는 거예요. 노예들에게는 신발을 벗겨요. 그래서 지도자에게서 노예로 그냥 확 강등을 시켜버리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노예는 그저 따르는 것 외에는 없어요.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교회 안에서 무조건 따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부담을 갖고 있지만 무조건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을 그렇게 따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교회 안에서 주님을 그렇게 따르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놀랍게 일을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이끄시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된 일에 동참하면서 여러분들도 이 일이 기쁠 수 있고 이 일이 영광스러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자기 생각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됐을 때 그에게 엄청난 수확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인도를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정말 입히신 주님의 은혜가 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 감동이 우리로 하여금 기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저들 교회에 복음을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